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모두 193개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 사이에는 이 두 나라를 구분하는 국경선이 있습니다. 철점왕으로 표시하든 나무를 심어서 표시하든 금을 땅에 거어서 표시하든 국경의 안쪽과 국경의 바깥쪽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두만강에 있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리에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는데 한 중간을 중심으로 북한 쪽으로는 푸른색이, 중국 쪽으로는 붉은색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한 중간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 국경을 통과하려면 그 국경 검문소나 국경 세관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어야 하고 자동차의 트렁크나 가방을 열라고 하면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국경은 이 나라와 저 나라 국민을 구분합니다. 둘째로 한 나라의 국민은 같은 통치자의 다스림 속에 있고 같은 법을 지키며 삽니다.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수상이든지 그 어떤 형태든지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 원수를 정점으로 해서 모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에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왼쪽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는데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고 왼쪽 도로를 따라서 하려고 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시작이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는 9월에 입학을 시키겠다고 우긴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일 것입니다. 셋째로 한 나라의 국민은 국가와 문명을 같이 하고 국가적인 일에 함께 공감합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 두 분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점을 당해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도 없었던 것입니다. 터미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동유럽의 소국 크라코지아 출신의 빅터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행 비행기를 탔는데 그만 도중에 자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그의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던 여권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입국하지도 못하고 자국으로 귀국하지도 못해서 공항에 머물러 사는 무국적자 빅터의 9개월 동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만약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경기를 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기에서 공 한 번 찬 일이 없고 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에서 응원의 함성 지른 적이 없을지라도 대표 선수의 우승은 대한민국의 우승이 됩니다.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 그 선수들과 우리가 동일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지라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을 찾은 이후에 갈릴리의 벽촌,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마을인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하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하고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없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유한한 인간인 처녀가 그것도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강을 품을 수 있고 강은 시내를 품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강보다, 강은 시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은 결코 바다를 품을 수가 없고 시내는 강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은 인간의 유한함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들려진 잉태 소식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품었다가 낳게 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2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큰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소명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게 될 요한에 대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요한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거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 꿀을 주식으로 삼았고 유대 광야가 그의 주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으로 인해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서 크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낮고 낮은 직업 가운데 하나인 목수와 정혼할 정도에 불과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였던지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자신들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세 개를 지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 상반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역 초기에도 사역 마지막에도 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40일 금식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끝이 났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번의 시험을 했는데 두 번을 이런 말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내 앞에서 이 돌을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 보시오. 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당신에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서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지를 32절 하반절과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왕권을 가지시고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수용하는 모든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묘사는 그의 어깨에 정사, 즉 다스림, 통치권을 메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깊은 불신의 늪을 메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깊은 불신의 늪을 모두 메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를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또한 무궁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 남유다를 패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포로민의 자손이면서 왕비가 된 에서도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헬라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은 한때 맹위를 떨치고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까지 기세등등하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흔적만 남아서 관광객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숱한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제국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제국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제국을 다스리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 나라에 국경이 있듯이 주님의 나라에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국경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나라 국경에 살았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국경 안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흑암 나라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옮겨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요동하지 않고 쇠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불법 속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깨끗함이 아닌 더러움 속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페리우시오스인데 이것은 선택된 특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지거나 예쁘게 보일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야. 자기 백성의 자기가 바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쓰시기 편하시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을 받는 더 온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나라,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은 주님 나라의 법인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 그 말씀이 우리 내 삶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왕이신 주님의 무궁한 다스림 속에 있을 때 대림절을 지나 마침내 생명의 절기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세상 나라의 국경과 세상의 법에만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일로만 인해서만 일희일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림절을 네 번씩 여러 해 동안 맞았지만 무궁한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는 무관심했거나 외면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였을지라도 올해도 우리에게 대림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무궁할 수 없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과 허감의 나라에서 욕망을 따라 살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생명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